오늘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믿음 굳게 붙잡고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좀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제게 한 번은 큰 낙심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무슨 때냐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데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실은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실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하는데 늘 가서 예배드리고 늘 가서 있던 교회인데 예배 때 이 예배가 들리지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피아노도 못 치지만은 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피아노 건반을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겨우 이 찬양하는 그 외에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아예 엎드린 겁니다. 실은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은 너무 답답한 것 같고 찬양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가 되지가 않아서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실은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옆에서 같이 기도하니까 막 기도하는 분위기라도 되는데 혼자 자리에 앉아서 이 어두운 이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실은 기도가 안 나오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뭔가 하나가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아,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리고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실은 제 마음속에 작은 것인데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 부분이 제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도가 전에는 늘 제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계속 듣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있어서는 조금씩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제게 있어서는 실은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데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제가 처음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은 제가 목사로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러분들을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 야, 이 성도님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줬다. 고맙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야, 이분이 나한테 좀 이렇게 쓰라고 뭔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물론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감사한 것이고 정말 제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느끼는 행복은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서 나아가다가 응답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그건 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오늘도 제가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응답받는 이런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은 제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라는 부분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좀 제목이 긴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많이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제목만 묵상하셔도 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모든 제자를 다 불러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 제자들 중에서 그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형되시지요.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는데 3절에 뭐라고 나타나고 있느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 희어져서 광채가 빛이 날 정도로 변형이 되신 거 있죠. 참 부러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을 텐데 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일단은 뭔가 신비해 보이는 거 있죠.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야, 응답받았구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실은 보니까 수준이 지금 마찬가지인 거 있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뭔가 황홀하고 지금 정신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계시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듣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신이 없느냐? 그렇게 말로만 전해 들었던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지구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 딱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이름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 이 사람 전설로만 전해 들었던 이 대단한 인물. 야, 앞에서 보니까 정신 나가는 거 있죠. 야, 내가 엘리야를 보다니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연예인들 눈앞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그렇게 전해 듣던 저 애굽의 열 가지 재앙, 홍해 사건. 야, 그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내가 만나다니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님 이 예수님이 아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동급이네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동급입니까? 지금 뭐 우리 여러분들이야 이미 말씀을 다 알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눈앞에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같이 있는 이 스승이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신다. 지금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황홀한 지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 나간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가운데 베드로가 고하되 랍비여. 아니 불과 마가복음 8장 가운데서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리스도여가 아니라 지금 랍비어로 바뀝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랍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으면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정신 나간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독생자로 오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엎드려서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이죠.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의 이 사건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들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에 어떤 좋은 점들, 이런 것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원했던 대로 되어질 수 있지만 지금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이것을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오직의 체험을 했는데 왜 이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재앙과 저주 가져다주는 존재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귀신, 이 소년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가져다주잖아요. 왜 이 얘기를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면은 이상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이 귀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사탄을 이긴 다른 분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이에요. 왜 교회는 자꾸 오직 예수님만 말합니까?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을 이긴 다른 존재가 없어요.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내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전한 거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운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초대교회 전파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전파한 겁니다. 바울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체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학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저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대충 하세요. 어느 정도 그냥 코피 터질 때까지만 하세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업의 문제도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취업의 문제도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합니까? 그 부분에서도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이 대학 청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평생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앞에 오는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아도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기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바뀌기 시작한 거 있죠. 그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시인하고 이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요.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멘. 제대로 들으세요. 지금 혹시 밥을 먹고 나서 졸리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은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나 보내신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생명 얻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그거는 저 확신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생명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야 혼자서 낙심하고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오직 붙잡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실은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응답, 이 능력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능력 있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16장 13절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받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능력의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총 쏴보셨잖아요. 이 총 있으면은 그 이 파워가 있거든요. 물론 뭐 총보다야 저 대포가 미사일이 더 세겠지만 아무리 칼 들고 와서 해도 총으로 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전쟁을 겪으신 분은 없겠지만 저도 물론 전쟁을 안 겪었지만 전쟁 때에 저 적군이 칼 들고서 막 오는데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쏘면 돼요. 일단 쏘면은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안 맞으면 맞추면 되지요. 그러면은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무기 주신 겁니다. 사용하면 돼요. 무슨 사용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 제할 권능 주셨다라고 했어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사용하면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이 천사들. 기도하면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능력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증거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에.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을 붙잡고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이 언약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능력 누리시면서 증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능력의 약속을 딱 붙잡고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가운데 보니까 이제는 이 역사, 이 능력을 맛본 제자들이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한번 능력 체험하고 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중독이 되는지 압니까? 일단 중독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했는데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왜 마약이 중독이 되느냐? 일단 그 느낌 한번 맛보면은 자꾸 그것을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약을 해봤냐? 그건 아니고요. 마약을 해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약에서 돌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니까 일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낚시, 실은 이것도 약간 중독이 있거든요. 혹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하면 어떻습니까? 이 손맛이 있어요. 이 물고기에 잡힐 때 이 손맛. 그거 한번 해보면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나요. 그 당구 이렇게 치잖아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당구 치면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 앉아있으면 학생들 머리가 이제 당구 다마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치면 맞는데 자꾸. 그럼 자꾸 중독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잖아요. 증거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그 맛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이지요. 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시대적인 전도자. 한때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저 바울, 저 사울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언제? 기도 때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가운데 보니까 저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해서 군대의 이 100명의 이 수하를 거느리는 이 장교지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10장 9절 가운데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 이방인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를 사형에 시키려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밤에 힘써 기도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저 옥문을 열고서 그 메인 것을 풀게 하셔서 베드로를 끌어내잖아요.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데리고 오라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옥문이 열렸고 베드로는 없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간수들을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 죗값을 대신당하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이 헤롯.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어서 치는데 이 헤롯이 충에 먹어 죽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 원수 대적이 죽었다. 그게 응답입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가운데 보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간 이 선교팀, 거기서 첫성 빌립보에 이르른 이 선교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계속 기도처를 알아보면서 기도의 이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를 살리 제자 붙이시잖아요. 누구? 루디아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을,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저 에베소에서는 이제는 아시아를 살릴 저 두란노 성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일이 언제? 기도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명한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할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그 방향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중심을 나도 알지만 누가? 하나님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우리가 앞서려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그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중심으로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됩니다. 꼭 눈 감고서 뭐라고 얘기해야지만 기도입니까? 이 중심 안에서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어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만 있어도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 있죠. 꼭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기만 해도, 그 중심만 맞춰도 우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져요. 마가복음 9장 42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 맷돌 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른들 쓰던 맷돌. 이건 사람이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소나 말이 끄는 이 커다란 맷돌이 있어요. 그걸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이 믿음 연약한 자에게라도 실족하게 한다라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야.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렘넌트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지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지요.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직 붙잡으시면 돼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 전도 가운데 중심을 맞추고 항상 우리의 삶은 후대 렘넌트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만 안주하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는 삶 누리게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응답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은 그 응답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을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세요.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 마가복음 9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주셨잖아요. 저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하지 않아요. 저 소금으로 아주 잘 절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실은 이 소금이 있어야지 우리 몸 안에도 소금기 있거든요. 실은 이 소금이 있을 때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소금, 지금 소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을 가진 자, 그것을 가진 자, 이제는 저의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소금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마음속에 중심을 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이 현장을 둘러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정말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직의 지금 말씀을 붙잡고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서 전도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증인으로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응답과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우리는 어렵다고 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구원받은 이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얼마나도 감격할 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만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때로는 오직이 되지 않고서 제자들과 같이 조금만 내 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여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이 생명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혹시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개입하사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지내진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서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이 렘넌트의 모델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로 그 은혜 정말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직까지도